모든 관계 가운데 상대방의 취향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아는 만큼 우리는 그 사람의 취향에 맞추어서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취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파악하는 만큼 우리의 영성이, 신앙생활이 기쁨과 축복으로 가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까?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데에 대한 그 기쁨, 또 그 기쁨과 함께 잔치를 벌리는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에 그 기쁨은 말로다 할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의 기쁨,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 잃어버린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에 느끼는 그 기쁨, 그 기쁨과 함께 잔치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것을 비유로 잘 표현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될 텐데, 세 비유 끝난 다음 하나의 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집안의 큰 형의 이야기입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쁨에 참여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 반항하며 또 기분 나빠하며 아버지께 항의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집안의 탕자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들과 음식을 나누십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리더들입니다. 벌써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정해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여러분, 수군거리는 것이 안 좋습니다. 수군거리는 곳에 이 가십들이 생기고 수군거리는 곳에 음모가 이루어집니다. 교회에서 수군거리면 안 됩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수군거리지 마세요.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런 생각과 또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직선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세 비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다고, 알려주는 이런 비유라 말하자면 이 마지막 큰 형의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묵상할 때에, 들을 때에 말씀 속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든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악인과 의인의 이야기가 나올 때에 나는 의인인가, 나는 악인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선포될 때에 내 안에 교만은 있지 않는가, 나는 겸손한 삶을 살고 있는가 파악해 봐야 합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나는 악에 속한 자는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런가?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삼킴의 대상이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내 자신을 항상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세 비유를 들을 때에 나도 잃어버린 이런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셔서 나는 돌아온 탕자와 같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까딱 잘못하다간 내가 형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형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동생을 반겨주기보다는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기보다는 내가 그 길을 막는 이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가 돌아온 탕자로서 돌아오는 탕자를 반기는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자들은 내가 반기지만 어떤 자들은 반길 수 없다는 이런 제외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전과자가 있는 사람이, 과거가 있는 사람이 돌아올 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와도 되겠습니까? 내 옆에 앉아도 되겠습니까? 내가 그 돌아온 사람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까? 40여 년 전 제가 목회의 길을 걷기로 다짐한 여러 가지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제 친구 교영이 때문입니다. 고등학생 때 저와 함께 같이 놀던 교영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잘못된 길을 걸어서 감옥에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이 전과의 딱지가 붙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씀 전할 때 나눈 적이 있는데 자세히는 뭐 전하지 않겠지만 이 친구가 전과 딱지가 붙으면서 직장도 못 잡고 또 너무 힘들어 하다가 교회를 찾았습니다. 교회를 찾았는데 한인들이 이 친구의 과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전과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슬슬 피해 다니고 교회 오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등지기 시작했습니다. 왕따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는 세상도 나를 버렸고 교회도 나를 버렸고 하나님도 나를 버렸나 보다 하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죽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과거가 있는 이런 전과가 있는 이런 자들이 올 수 있는 교회는 없을까? 반겨주는 이런 교회는 없을까? 찾아보기 힘들더라고요. 다 끼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 그리고 어느 정도 급과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이 너무 교회 안에 많은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큰아들은 그리 행동했을까요? 아버지가 그리 그리워하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끼던 동생이 돌아왔는데, 가족인데 왜 그랬을까요? 함께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됐는데 왜 그리 집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잔치에 참여하지도 않고 아버지가 나와서 설득을 시키는 데에도 거기에 반응이 없었을까? 세 가지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에 마음을 주고 싶어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열 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큰아들도 소중했고 집을 나간 작은아들도 소중했습니다. 집을 나가서 눈에 보이지 않던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것도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의 기쁨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큰아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용서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주신 목적이 있다면요, 이 가정을 통해 우리가 작은 천국을 경험하라고, 이곳에서 사랑이 무엇인가 맛보고, 이곳에서 헌신과 희생이 무엇인가 목격하고, 이곳에서 용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가정으로 묶어주셨습니다.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면요, 우리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우리는 힘이 생깁니다.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내 뒤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이 결혼관이 형성되는 게 자기 부모님들을 보며 형성된다고, 부모님들의 행복한 부부 생활을 보면서 아주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커서 빨리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 결혼하는 것을 뒤로 밀든지 아예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들 합니다. 우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복의 모습을, 본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서 나는 저렇게 고생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결혼관이 망가지고 무너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서로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을 나누는 가족의 관계여야 하는데 아버지는 이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는데 큰아들은 동생에 대한 사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에 대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했다면 동생의 과거에 실수도 실패도 덮어줄 수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데 사랑이 없다 보니 이 죄를 덮어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주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사고치고 온 동생을 자기 몫을 다 챙겨갖고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몫을 챙겨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어달라는 이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무지무시한 이런 일을 한 그 동생을 반겨주고 잔치까지 벌여주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창녀들과 삼켜버린 재산을 삼켜버린 이 몹쓸 인간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큰아들은요, 큰아들은 관계보다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잔치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은 아버지, 이걸 보면 이 살찐 송아지는 아버지의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재산은 이제 큰아들 몫입니다. 자기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올 재산 목록에 있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생을 위해 한다는 이것이 너무나 아까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이 물질을 우리 집 재산을 자기 거 챙겨 갖고 가서 창녀들과 다 먹어버린 저 몹쓸 인간이 돌아왔는데 나에게는 해준 건 아무것도 없고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느냐. 나에게는 송아지가 동생보다도 소중하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물질이 관계보다도 소중하다는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소중함이 무엇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가격을 매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값어치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영혼입니다. 우리들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생명을, 우리들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소중함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에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품고 사랑하고 아끼고 용서하고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요, 차라리 연자돌 목에 묶고 죽는 것이 낫다.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 무시무시하다고 생각하지만 마시고 무시하지 마세요. 이 말씀 꼭 새기세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 그 기쁨에 동참할 뿐 아니라 우리는 그 생명을, 그 영혼을 우리가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있는 우리들, 벌써 구원받은 우리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도 큰아들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큰아들처럼 동생이 돌아옴에 대한 기쁨도 감동도 감사도 감격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만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만약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잠깐 기다리던 그 자리를 비워서 어디 잠깐 간 사이에 큰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동생이 돌아오는 모습을 먼저 봤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동생이 아버지 집에 가는 것도 참 마음의 부담이고 돌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조마조마하고 받아주기는 할 것인가 너무 힘든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니라 형을 먼저 만났다고 하면 형은요, 이놈의 자식 여기가 어디라고 왔냐, 내가 무슨 면목으로 이 자리에 나타냐, 이 아주 못된 놈 쏙 물러가라, 쫓겨났을 거예요. 다행히도 아버지가 먼저 맞아주셨으니 아들이 아들 취급받고 잔치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는 영혼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반겨주지는 못할 망정, 쫓아내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피해갑니까? 지금도 교회가 우리는 너무나 좋다고, 이곳에 생명이 있고 이곳에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리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에 오지 않고 피해가는 것입니까? 큰아들 때문입니다. 큰아들 만날까 봐 무서워서. 너 왜 왔어? 너 어떻게 이런 곳에 왔어? 너는 여기 오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한 짓이 있는데, 과거가 있는데 이럴까 봐 피해갑니다. 아버지에게는 돌아온 아들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아들도 소중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너무 기뻐서 잔치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랫소리가 들리고 춤을 추며 이제 손님들이 많이 와서 즐기고 있는데 큰아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에게 모욕적인 일입니다. 아버지가, 이 아버지는 참 이상한 아버지예요.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이 양반은 뛰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 문화가 우리 한국 문화와 좀 비슷한 데가 많아요. 아버지가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아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입 맞춰줍니다. 이렇게 자존심과 자기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아들을 반겨주는 이 아버지입니다. 큰아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잔치자리를 떠납니다. 손님들에게 못할 짓이고 아버지 품위가 떨어지는 행동입니다. 나와서 아들에게 너 왜 그러니? 동생이 돌아왔는데 함께 기뻐해 줘야지. 왜 밖에서 이러고 있니? 묻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아버지께 퍼붓습니다.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제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 이게 살찐 소를 이렇게 주는데 자기는 염소도 안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준 데는 요만큼도 안 줬다는 겁니다. 여기 29절을 보니 모든 단어들이 자기에게 향해 있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이, 내가, 내게는 나와 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큰아들은요, 모든 것이 자기가 중심에 있었어요. 나에게, 내가. 사실 따지고 보면 큰아들은 착한 아들입니다. 자랑할 만한 아들이에요. 못된 동생 집 떠나갔는데 큰아들은 집에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일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열심에, 훌륭함에, 착함에 동기가 중요합니다. 왜 열심히 했는가? 왜 착하게 굴었는가? 왜 집에 있었는가?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그의 동기는 무언가를 자기가 챙기기 위해서 이 일을 모두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해줄 것을 기대하며 그 기대 때문에 이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보상 심리가 작용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에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넌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 동생은 떠나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너는 나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라고 먼저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아버지와 함께함의 가치, 함께함의 기쁨, 이것에 대한 감동과 감사는 눈꽃만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의 기쁨보다는 무언가를 받아내려는 보상심리가 그를 착하고 그를 열심히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따르는데 동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바라며 주님을 따르는가?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에 감사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받아내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앞으로 받을 영광의 그 영광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뭘 지금 당장 받고 누리기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큰아들과 같은 우리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주라고 하면 하나님의 것들이 다 우리 것이란 말입니다. 우린 다 부자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제가 어려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버지랑 차 타고 가면서 좀 우리 차도 좋았으면 좀 우리도 고급차 좀 멋진 차 탔으면 해서 아버지 우리는 왜 저렇게 좋은 차 없어요? 물었더니 그때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히 기억납니다. 저거 다 우리 차다. 그런데 다른 사람 타라고 그냥 우리가 놔두는 것뿐이지 다 우리 거래요. 그때는 어린 마음에 야 참 핑계도 야무지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래요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 뿐이지 다 우리 아버지 것이 우리 거라는 말입니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것이 우리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이것으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선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면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왜? 여호와 모든 것을 지으신 이분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으로만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함보다 그가 당장 누릴 혜택, 보상 이것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이 참 저 사람은 영적으로 된 사람이다.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 아주 뭐 잘하고 또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 잘 섬기고 이런 분들 보면 아, 성숙하다 할 수도 있겠지요. 참된 성숙은 나에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며 보이기 시작하는 그것이 참된 성숙함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 얘는 철들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언제 철들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밖에 모르던 아이가 이제는 동생도 보입니다. 엄마 아빠도 보입니다. 감사할 줄도 압니다. 배려할 줄도 압니다. 양보할 줄도 압니다. 희생할 줄도 알아요. 그런 걸 보면서 철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철든다는 것은 내가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며 그 주변에 있는 잘 많은 사람들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품고 갈 줄 아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나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이 슬퍼하신 일에 나도 함께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큰아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큰아들은 비교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동생과 자기를 비교해 볼 때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고 동생은 형편없는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동생을 인간 취급조차도 안 했습니다. 동생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랑 비교해 보니 너무 차이가 나서. 비교의식은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에 나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평가하십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요 기분이 좋습니다. 아,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아, 나는 이만하면 그래도 영적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영적 자이언트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볼 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도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내 안에 악함이 작동하여서 자꾸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는구나. 오호라, 이 내 망할 이 인생, 내가 이렇게 못난이구나, 죄인이구나라고 고백합니다. 형의 문제는 자기와 동생을 비교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현대교회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비교하면서 나는 깨끗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정의롭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우리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만들려고, 돌이키게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괜찮은 사람들, 급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 교양 있는 사람들, 또 의롭게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전과가 있습니다.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은 잘 숨기고 있다 뿐입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뿐입니다. 다 전과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아들이 되면 안 됩니다.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큰아들처럼 자기 중심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큰아들처럼 비교의식에 빠져서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멋지다, 괜찮다, 거룩하다, 의롭다 자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큰아들이 그래서 집안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그냥 튕겨나갔는지 결론을 져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역사를 통해 벌써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의로움을 주장하며 이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각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진리가 싫으면 진리를 제거합니다. 없애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보며 좀 솔직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면에서 너무 부족합니다. 말씀에 찔림이 있다고 하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찔림을 통해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더 반항해서 악하게 가든지. 제 바람이 있다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찔림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며 다시 한번 올바로 설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마땅히. 오늘 마지막 절에 마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32절에 보니까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런 자가 돌아올 때에 우리는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교회는 잔치가 항상 일어나야 합니다.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잔치 벌이고 축제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런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낙인이 찍히고 전과가 있고 과거가 있고 스토리가 뭐 사연이 있고 이런 분들이 꺼림없이 또 방해받지 않고 모두가 반겨주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 참 우리 한번 함께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인간이 모인 곳인데 안 돼. 인간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가능성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찔림이 있는 곳에 회개가 있게 하시고 돌이킴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